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을 인정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한 행정명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민에게 새로운 투자와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의 움직임은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 유지 역할이라는 명목 아래 부대들에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배치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가 우크라이나와 연계해 펼친 복수의 허위 주장들은 잠재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발언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오늘 미국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는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차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다음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 결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외교장관들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 세력이 정주한 지역들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의 결정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논의에서 유럽에 대응한 정치적 결정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와 같은 대응은 분명히 제재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면서도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준비한 모든 범위의 제재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논의의 범위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에 국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이라는 주장 아래 병력을 파견하는 행위가 침공과 같은 의미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이 전면적인 침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세르기의 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들이 점거한 지역들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독립 인정은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결정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국경성은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어떤 발언들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내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칸 총리가 정부 고위대표단을 이끌고 내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파키스탄과 러시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국제와 지역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견해를 토대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양자적 관계를 검토하고 지역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아시프 알리 다르다리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지속되고 있는 긴장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와 인도주의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친서를 보면서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북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이 이날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외교장관 전화 협의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보도 자료에 함께 명시된 북한 내 상황 전개와 관련해 무엇을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응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인도주의 지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제한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속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날로 미국의 공휴일인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지배지역에 대한 독립을 선포하자 이 지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추가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대응을 위해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과도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대사 등을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이 한국에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join in solidarity with other democratic nations.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사이버 활동과 정보전을 벌이며 국제 체계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이 인도주의 지원에 공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LNG 지원도 검토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서방 국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지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편에 설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ment comes when th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border, when the threats to the rule of law are so serious.
유럽 국가들은 현재 가스 수요량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LNG 물량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연합 EU 측도 우방들로부터 LNG 물량을 확보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럽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 지원을 넘어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길 원한다며 한국이 이것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South Korea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supporting tough sanctions against Russia.
미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로는 무역 제재, 여행 제한 등 러시아 관리에 대한 제재, 금융 제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러시아의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츠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분단국가 한국은 영내의 다른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무력으로 국경 변경을 시도하는 선례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재 동참에 부담을 느끼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 진보센터의 토비아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현재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한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To really look to Russia as, you know, as a potential partner in terms of resolving issues with North Korea.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한국 정부든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를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만큼 러시아를 유라시아 경제 구상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선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며 러시아를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정부 이양을 앞둔 시기에 과거의 이런 흐름과 어긋나는 대담한 조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과 러시아 침공 이후 난민 문제,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인도주의 분야에서 금융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19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해리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면서 기존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 발표를 유예하거나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아그니 치키법 제정과 같이 한국 등이 러시아의 인권 유린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 등과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식화하고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러시아 제재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일본, 타이완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리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북중 협력을 강조했는데 미국을 겨냥해 추가 무력 시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도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례 없이 엄혹한 복원 위기와 적대 세력들의 책동 속에서도 올림픽 역사에 뚜렷한 좌우를 남기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길로 나아가는 기상을 과시했다고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중 두 나라와 두 당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고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주고받은 11번째 친서입니다. 이 중 두 차례는 북한이 중국의 인편으로 서한을 전달했고 나머지 아홉 차례는 구두 친서였는데 이번 구두 친서가 전달된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가 통상적인 축하를 넘어 미국의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가 도발을 경고했다고 풀이했습니다.
1월 달에 7차례 미사일 발사, 그다음 모라토리 파기 선언이라는 두 가지 경고를 미국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지금 결과적으로 한미일 하와이 외무장관 회동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북한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다시 북한에게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무력시, 대미 압박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만 해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7차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올림픽 기간에는 한 차례도 도발하지 않고 철저히 내치 중심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친서 내용으론 이례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호전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다며 북한이 향후 대미 공동전선에서 본격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4일에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이번 올림픽 개최가 사회주의 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연이은 친서와 올림픽 기간 중 도발 자제 등 북한이 대중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난 속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중관계 강화가 절실해진 때문이라며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지는 조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이제 추가 도발을 구상함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나름대로 중국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북한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근거리 외교를 펴온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대중 밀착 움직임은 다소 특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의 경제 지원과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전략 도발 시 중국의 엄호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행보라는 게 박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친서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선언할 중국의 올 가을 20차 당대회가 언급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를 맞이하는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중국판 수령체제로 선전해 북한의 세습체제의 정통성 강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지도부 안에서의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됐었죠. 그렇지만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그런 규범화된 제도를 다 없애면서 3연임으로 가겠다. 그것은 북한식 표현했다면 유일 수령 체제 같은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의 정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고 이렇게 유일 체제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 승리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주체 사상이 결국은 중국에서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갈등 고조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등 서방 진영에선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해질수록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정책 결정자들이 만약에 활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 기회를 그 자신의 핵 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밀어간 대결 격화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더라도 예전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화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칼기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기 납치 피해 가족회 대표인 황인철 씨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7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 자리에서 50년 넘게 계속된 아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1969년 발생한 칼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입니다. 황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칼 납북 사건을 특정해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남부에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칼 납북 미개한 시민들, 납북자들을 위해서 총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고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게도 청원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는 28일 시작되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퀸타나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2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황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납북 사실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등의 존재 자체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유엔 측의 관련 지적에 호응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황 대표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이 역사적인 한국의 하이제킹 사건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 당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송환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이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이 협약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었고
황인철 대표는 이어 퀸타나 보고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3차례, 고위급 회담 40여 차례가 있었지만 칼기 납북자 문제는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외교 사안을 우선시하며 납북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의 범죄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황 대표는 퀸타나 보고관도 이에 공감하며 경각심을 갖겠다고는 했지만 가슴 한편의 답답함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칼기 사건은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북한에 납치된 사건으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황원 씨 등 11명은 5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한국 통일부 등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북한의 폐쇄성과 휴전 상황을 고려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 정부의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각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 때마다 납북자 문제를 국가적 주요 과제로 삼는 일본 정부 정책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남북관계가 진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중에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도 면담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당시 상황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유엔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최대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약속했고 동생 사망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동생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에 항소한 데 대해 크게 놀라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라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퀸타나 보고관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며 한국 헌법에 동생의 사망경위에 대한 정보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열람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 씨 유족은 이 씨 사망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1월 한국 법원은 군 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는 유족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해경은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 유가족은 이 씨 피사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를 정부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과 USB 등 물품은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을 준다고 이 지역 출신 탈북민들이 BOA에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반응인데 탈북민들은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남북 접경 지역인 철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북 전단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퀸타나 보고관이 이날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 전쟁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한 정부와 여당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접경 지역 북쪽에 살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다수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고향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사안을 놓고 한국 내 여론이 양분되는 게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전단과 물품 등 외부에서 보내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향후 통일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자신을 비롯해 일가족 9명과 서해를 통해 망명한 뒤 한국에서 개인사업체와 유튜브 채널 김영철 컴프레셔를 운영하는 해주 출신 김영철 씨는 21일 BOA에 북한에서 살 때 대북전단과 물품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전단을 일절 못 보게 하고 초코파이 같은 식량과 물품엔 독이 들었다고 교육하지만 그런 선전이 다 거짓이란 것을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알고 있고 제가 느낀 감정으로는요, 그게 이 대단하거든요. 그 역량이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말하는 뭐 인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좀 발전시키고 좀 질 좋게 하는 데는 그거만한 뭐 이 수단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요즘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게 문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문화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정부가 바라는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 부작용을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북한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남한 사회와 역사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외부 정보가 향후 북한의 개방 후유증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평양에서 성장한 뒤 군대를 거쳐 황해남도 배천군에서 살다가 2014년 서해를 통해 망명한 탈북 청년 한설송 씨는 21일 BOA에 과거 대북 전단이 남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팩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사기국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진짜 맹신하고 따라오고 충성을 했던 그 정권에 대한 그게 까발켜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자체로도 막 치욕스럽고 거기서 꽤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탈북하기 위한.
처음엔 전단 내용이 남조선 괴뢰 정권의 음모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전단 내용을 읽으면서 북한 정권의 교육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외부 정부와 담을 쌓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라고 주장하는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외부와 차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이렇게 외부에서 뭐 물리적인 거죠? 삐라나 이런 것도 물리적인 도움을 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외부 목소리나 외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겨주는 게 거기 있던 입장으로서는 너무 고맙고.
하지만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성장 배경에 따라 전단에 대한 온도차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해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A씨는 21일 BOA에 북한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감히 전단을 읽지 못하고 밟아서 흙 속에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북한군 1군단 소속 군사분계선 근처 민경부대에서 복무한 뒤 2018년 한국에 입국한 김중원 씨는 탈북 여성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군복무 시절 접한 전단 내용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괴뢰던 놈들이 또 무슨 우리를 또 무슨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 사회에 뭐 그런 걸로 막 우리를 막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지. 아, 진짜 한국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아.
특히 호기심에서 읽었던 전단에 김 씨 가족이 나라의 영도를 제대로 하는가란 문구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러나 대형 풍선에서 떨어진 초코파이와 달러 지폐는 허기진 군인들에게 매우 요긴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2년 북한군 복무 중 서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정한을 씨는 21일 BOA에 대북전단의 영향은 분명히 크다면서 문제는 두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조용히 보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단을 보내는 일부 탈북민들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과 김 씨 정권의 치부를 바로 건드려 주민들이 오히려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문을 닫게 하는 병폐가 문제란 겁니다.
보낼 때 지혜롭게 보내야겠죠. 뱀처럼. 예.
거기에 막 자극적으로 김정은을 까는 얘기보다 어떤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는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한국의 실상을 좀 많이 들여보낼 것 같고 그런 게 좀 더 개인적으로 그런 군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 씨도 서너 살 때부터 세뇌를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 씨 가족과 체제를 바로 건드리는 건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며 대북 전단의 내용을 연성의 힘, 즉 소프트 파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사는 거 여기 와서 뭐 사장돼서 일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나 먹고 푼 거 식당 가서 뭐 고기 사 먹고 이런 것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소재가 여기 뭐 정치가 들어갔어요. 뭐 사상이 들어갔어요. 사람 먹고 사는 거는 똑같은데 단지 나는 북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나는 북을 탈출을 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그 감성을 좀 건드린다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김 씨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전단 금지법 여파로 탈북민 유튜버들조차 전단 언급을 꺼리는 등 자체 검열을 한다면서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 이런 현실이 무척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21일 BOA에 대북전단 등 정보 유입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외부 정보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의 의식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스칼러트 총장은 평양 이남 지역에 배치된 북한 인민군의 70%가 전단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서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항상 대북 전단에 매우 민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를 비롯해 북한 고위 탈북민들도 앞서 BOA에 김 씨 정권의 대항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북한 군대라면서 한창 공부할 나이에 10년 이상을 수령을 위해 중년 연습만 하는 등 일생을 망치게 하는 만큼 군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골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UN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2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일주일 후에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시작된다며 이에 대한 준비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이밖에 벨라루스, 미얀마 인권결의안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 아동권리결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고 2019년부터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원과 일부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병력 규모가 작아 열병식 준비 정황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간격의 병력 대열과 제설 작업 동향 등 현장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를 다닌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가 20일 이 일대를 촬영한 사진에는 훈련장 중심부와 중간 도로 등에 자리하고 있는 최소 10개의 대열이 보입니다. 특히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 바로 앞에는 6개의 대열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대열이 이동하는 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대열 3개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한 바 있어 이날 훈련장에는 최소 5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정황은 15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평양 일대에는 14일 눈이 내렸는데 다음 날인 15일 훈련장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진 흔적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특히 훈련장 중심부와 이곳을 연결하는 도로 등은 반듯한 모양으로 눈이 치워져 있어 눈이 그대로 덮여있는 주변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과거 훈련을 하지 않는 기간에 열병식 훈련장에 쌓인 눈을 방치해뒀던 전례를 고려할 때 제설 작업 정황을 통해 이곳에서 현재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앞서 BOE는 지난 7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열병식 훈련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실제 열병식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과거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할 때는 병력 대열로 보이는 약 30개의 점이 위성사진에 나타났으며 훈련장 공터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와 지난 20일 위성사진에 찍힌 대열 규모는 예년의 약 3분의 1 수준이고 공터 역시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또 통상 북한의 열병식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인파가 발견되는 김일성 광장도 아직까진 한산합니다. 과거 김일성 광장에서는 열병식을 앞둔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가 관측되곤 했지만 주말인 20일 이곳에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난 16일에 있었던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생일을 열병식 없이 보낸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에는 이를 기념한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최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의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중국 운항이 지난해부터 속속 재개됐지만 매년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온 북한 선박들이 대거 검사를 피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뿐입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 선박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3월 28일 연화 3호가 유일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박은 약 11개월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어떤 안전검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까지만 해도 정상 운항을 하는 모습이 관측됐던 북한 선박들은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강화됐던 2020년 7월 운항을 전격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련화 3호가 안전검사를 받은 시점을 전후해 북한 선박들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중국 다렌항이나 룽커우, 저우산, 닝보 등에서 북한 선박들이 포착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21일 현재 중국 항구에 정박하거나 인근 항구에 대기 중인 북한 선박은 최소 10척입니다. 특히 북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자주 이뤄지던 다렌항에는 현재 민해와 수양산 2호 등이 입항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고산진 1호와 정강 2호가 다렌항 방문을 마치고 북한 남포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노후 선박이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 항만 조직들은 무작위로 선박들을 지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만 블랙리스트 국가 깃발을 단 선박들에 대해선 더 많은 검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이후 시점인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2016년부터 단 한 척이 검사를 받은 지난해까지 검사 대상 모든 선박에서 최소 한 건 이상의 안전 결함이 발견돼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블랙리스트 선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배들 같은 경우는 노후선들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PSG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뷰에이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와 중국 해양안전국의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 따라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교라든가 뭐 북한에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들을 한국에 정착한 후 데려온 혜정 씨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기회로 미국 정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태어나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정착 방법을 생각하게 된 혜정 씨.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미용실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다가 병원에 왜 갔냐면 손 아파서 갔어요. 손 아파서 이거 손 좀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제 검사,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검사하는 데서 이제 안 좋은 뉴스라면서 이제 암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가 미용실에 있을 때 손이 아플 때 그 케미칼 때문에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궁은 판정을 받게 된 전혜정 씨.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얹힌 듯 맺혀있는 시간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제 잡혀갈 때 이제 여자들은 그 자궁에다가 돈을 감춰갖고 나가요. 근데 그걸 이제 감옥 살을 때 동안 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했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쏟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상처 입었던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못해봤고 뭐 여자들이 뭐 북한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거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은 못했죠.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뭐 란서도 다 떼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러세요?
아니 그냥 뭐 항암 치료 받고 약은 먹는 거 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아프진 않아 괜찮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빈혈이 자꾸 와서 이제 운전을 오래 못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암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 등 정착 초기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이 이어졌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조직 검사를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했어요. 한 번은 자기네가 닥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하니까 한 번은 암이라 그러고 한 번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돈 엿대가지고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암인 거예요. 어쨌든 전 조직 검사를 좀 그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한 번 했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때는 한 명은 또 한 번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 한 번 세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기네 실수다. 자기네 실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참 검사하고 막 그 조직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을 때는 아무래도 힘든 거고 힘든 과정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힌 거고 그 마음적으로는 그때 조직 검사할 때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왜 암이지 하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눈물이 사실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전 잘 두더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는 암이라는 거 없어요. 잘 암이라는 건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네.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그때 처음에 충격이었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힘없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와서 지금 뭐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탈북자들이. 그 뭐 간암, 위암 뭐 이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몇 년, 한 7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암이 많아요. 나이 젊은 나이에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는 지난 2020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뜬 메이 유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네, 옥순이가 나 암이라고 죽기 전에 계속 나한테 네 번이나 찾아갔댔어요. 나도 암치료 항암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말기 돼서 죽게 됐는데도 나한테 왔대 가지고 계속 걔하고 나하고 진짜 사연이 저는 금방 오자마자 하고 걔는 죽기 말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암이라는 그거 한 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처지와 또 이름 모를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물론 이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자고 내가 또 자궁암 내가 아직도 믿길 수 있지 않죠. 왜 암인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했던 거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분해요. 너무나도 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가슴속에 불이 타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엄마로서 북한 애들이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혜정 씨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작은 단체에 뛰어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7년 2월 22일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5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8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상업예술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앤디 워홀은 보그나 뉴욕커 같은 잡지에서 상업예술가로 일하게 됩니다. 1960년대 미술가로 데뷔한 워홀은 수프 통조림이나 콜라병 또는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일상의 소재를 예술로 표현한 이른바 팝 아트를 시작합니다. 워홀의 대표작에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표현한 마릴린 먼로와 마이클 잭슨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워홀은 하지만 공장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작업실에서 판화 기법을 이용해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 철저한 상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1987년 2월 22일 5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732년 2월 22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토지 측량관으로 일했고 21살 때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해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영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워싱턴은 1797년 임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대통령에 머물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거절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